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3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로서 종말론 강의 네 번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었죠. 인자가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먼저 하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수여받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왕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회심을 해서 교인들이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가 권능의 심판으로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인자의 오심과 관련된 다른 징조도 있어요. 그것은 곧 온 사방에서 온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온 사방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드린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의 백성이 세계 각곳에서 모일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주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사방에서 소집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소집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목에서 보면은 인자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가 오신 것의 결과로서 복음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수요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복음 전파자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원래 그거 말고도 천사들 angels 그러면 그는 messenger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뭐 복음 전파자로 보든지 원래 그 막 천사들의 보편적인 의미로 보든지 간에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들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김을 받으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거나 진영에 그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에서 광야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을 진행하는 것을 알리는 그 신호로서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 군데서 그런 나팔이 된 의미가 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다 와가지고 모이는데 그때 이제 큰 나팔을 분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팔 소리는 큰 구원을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큰 구원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죄일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부는 것은 또 전쟁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로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나팔 신호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면서 동시에 심판 활동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종말에 있어서의 두 측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편은 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양측면이에요. 천사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온 사방에서 모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우리 본문을 볼 것 같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잘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보통 또 재림으로 바로 이렇게 직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인자가 오시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징조예요, 이것이.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루살렘이 멸망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멸망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일들이 뭐냐면 열매를 수확하는 때예요.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실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런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1차적으로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해석도 뭐 각가지인데 제가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가 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인자가 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이 세대니까 자기 시대에 인자가 임할 것으로 알았는데, 아, 예수님 잘못 생각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실수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은 뭐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정말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해석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예수님의 무오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언제 인자로서 오시는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완전히 실수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죠.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세대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인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자가 오는 여러 징조들이 다 발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대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구적인 존속, 이스라엘은 그 백성은 없애지 않는다 하는 거기에다가 억지로 대입을 시킨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세대는 현재 믿는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 믿는 세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현재죠. 지금 믿고 다음에 가면 또 이 세대고 이 세대니까. 그래서 재림 때까지 존속되는 세대, 막 악한 세대, 이 현재의 세상의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세대가 존속된다는 것이 아니고 한 특정 세대 안에 인자가 오는 징조로서의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냥 특정 세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 세대라는 것은 당시에 그 예수님의 세대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데 환란이라는 것이 자꾸만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도 이 세대에 속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는 한 다 이 세대라는 거죠. 이 세대에 환란이 있고 이 세대에 인자가 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한 것은 제한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세대라는 의미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대는 인자가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 세대예요. 예수님 당시 세대인데 인자가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능을 받으시고 오시는 것을 뜻하는 거라 그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 불고 뭐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은 그건 뭐냐 그러면 성령의 강림, 성령의 강림, 성령 오시는 거. 그 다음에 교회의 확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화과 나무가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의 큰 수확이 이제 열리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오심으로 큰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이 세대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이 그것을 실제로 보고 알 것이라 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명망되는 것도 볼 것이고 성령에 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할 거라 그죠. 그것이 인자가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먼 미래에 있게 될 예수님의 심판을 재림을 가리키기보다는 임박한 장래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의 파괴, 그 다음에 성령 활동에 의한 사도들의 선교,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을 맞이한다. 무화과나무가. 그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다르게 그 평행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화과나무에 싹시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막 시작되는 그 때가 바로 문 앞에 다가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되면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파괴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일종의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 다 끝나버렸다 그래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알려지는 그 일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끝났다. 모든 제사장 제도라든지 율법 시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났다. 끝나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여름을 맞이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출범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하고서 영적 그러니까 진보의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는 때가 될 것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선교활동이 활발해지고 교회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자가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것일까요? 이 새로운 국면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언제 시작하면 예수님이 보시고 말한 그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확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께는 굉장히 고무적인 격려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뭐 떠나신다고 그러고 앞으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것이라 이런 게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알지 못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당황하고 있었죠. 환란이 올 것이라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많은 높은 관리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두렵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높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다는 게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잡혀가고 매맞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야 무화과나무가 여름을 맞이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그림을 발족을 하게 될 것이다. 거부를 내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에 참여한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 의해서 진보하고 확장하고 앞으로 예수님의 참 오시는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이 세상이 복음화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권면의 말씀이었죠.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살았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기간이 재난의 시작이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냥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난은 산고나 진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산고에 고통이 있지만 아주 좋은 일이 있죠. 그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큰 변혁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서 돌입해지고 아주 완파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적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의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이후 그러니까 한 40년 만에죠. AD 70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언약 백성들로서의 그 역할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 파괴와 함께 성전 중심에 희생 뭐 제물을 바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각종 성일 준수가 다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법도 중단이 되고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도 철수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법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눈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세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모세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예수님이 출범시킨 그 나라의 인류로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위치와 기능을 빼앗기고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참변을 당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교회는 어떻게 돼? 급속도로 평창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녹음이 푸르른 여름철에 영적 호황을 누렸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를 비롯한 종말의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환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한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평행절에는 환란 후에 즉시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즉시.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오신 게 재림이 그때 온다 그 말이 아니라 먼 미래의 재림과 관련된 대환란 후가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징조들과 밀착된 이 세대 내에서 발생할 임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아주 크고 좋은 선교의 문들이 많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서 저 먼 이방 지역에까지 전파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기 전까지 겨우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세대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제가 그러니까 그때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왜냐면 성전 다 부서지고 이제 다 이제 흩어지고 할 거니까. 말을 바꾸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AD니까 30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때 시작했다고 보면은 3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서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예수를 다 부인하고 뭐 십자가 못 받고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선민의 특권을 스스로 내던지고 제사장 나라의 위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바깥에 이스라엘 밖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기회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활짝 열렸어요. 이번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증언을 아주 가득 차잖아요. 세계 선교에 대한 기록으로 뭐 잔뜩 있죠. 자, 그런데 32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인자가 마지막 때 재림에 임한다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신 모른다고요. 그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인자가 성전에 오시는 가장 뚜렷한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 군대가 성전을 침입해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난다고 하신 거예요. 그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언제 일어나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오신 인자의 오심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 됐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시는 그 인자의 오심 그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날과 때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하고 뭐 이렇게 뭐 난리 피우는 일이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계속해서 오늘날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꾸만 이렇게 날짜를 정하겠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 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그런 말에 넘어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자, 그래서 교훈을 조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천지 계획을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구가 붕괴된다. 지구가 해체된다. 지구 해체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종식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런 포퓰러 종말론이 기독교 종말론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대중적인 종말론의 안경을 끼고서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아주 본문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와 같은 종말론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예. 세상에 이게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개선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저런 운동하지 마라.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개인 경건에 힘쓰면 된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 새 창조의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또 궁극적으로 내 인생 문제 해결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됐다. 다른 일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살면 된다. 뭐 세상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으니까 아마 곧 오시나 보다. 그렇게 되면 뭐 세상 망하는 거지 뭐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 포퓰러한 종말론은 성경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에 걸쳐서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매우 간략한 지시죠. 그래서 모든 이슈를 다 충분하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 뭐 저 자신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이나 항목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2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술이다. 뭐 그 앞에 24절에서 27절도 재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멸망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목을 구분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것까지 다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했지만은 그거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주장의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한 가지 모두 동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종말의 말씀과 함께 주시는 명령과 그 경고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이 뭐 종말론을 내가 어떤 것을 갖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부분,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씩 간단하게 짚어보겠어요. 자, 13장 5절, 6절, 22절을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 거짓 예수, 거짓 구원자, 거짓 교사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닐 거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대개 보면 이단 교주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요. 자기가 재림 날짜 뭐 계시 받았다 그런 예언자들의 말이 넘어가서 그런 이단 집단에 들어가서 살거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조작된 종말론에 마음이 뺏겨서 재산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그리고 사치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적그리스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해서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한 가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 사이비들에게 넘어간 자들 중에는 대부분 기존 교회에 이름을 걸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기존 교회에 소위 말하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집단에 사교 집단에 가 있지 생판 예수 모르고 뭐 믿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보면은 기존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기존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못 보고 그러면은 백날 다녀봐야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목사도 그 교회 뭘 하기 위해서 활동하느라고 분주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인 행사를 하는 것이고 교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적합하고 편안한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티칭이 가장 중요해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려다니고 결국은 그야말로 누군가한테 잡혀 먹고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혼란, 국제적인 분쟁, 자연재앙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세상 끝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박해가 와서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했죠. 14절 37절.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졸지 말라고 그랬어요. 각자 맡은 일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주님의 경고와 명령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하도 가짜 이 종말론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식상한 경우가 많고 예수님 먼저 오신다 날짜 정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고 교회적으로 문제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질 않아요. 예.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이 있으니까 재림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세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라. 남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인자에 오시면 그런데 한 가지 방법 이상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예수님 재림 한 번이죠. 그렇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셔서 파괴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격려를 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기도 하셨어요. 또 어떻게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테스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셨어요. 반드시 세상 끝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이 끝나게 하기 위해서도 오십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을 끝내시고 이 세상의 삶을 끝내시고 사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고 있었는데 여러 번 오셔서 그들의 상태를 점검을 하셨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졸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잘한 일에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인자에 오시면 개인적으로도 오시지만 교회적으로도 오세요. 그래서 교회 첫대로 옮기기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또다시 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판을 내기도 하세요. 이제 노벨 델든 휴스라는 이 누가복음 주석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종결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재림 때 단 한 번 오신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서 그는 각 개인의 삶에서 항상 오고 계신다. 환난과 고통과 다른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죽을 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주의 오심과 마지막 심판을 항상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부름을 받았다.